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아마 머지않아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볼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로켓 발사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양측이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제프리 게디시 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미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중국 상무부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 사령탑인 뉴허 국무원 부총리도 이날 상무부를 찾아 미 대표단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 오늘 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나서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축함 맥캠벨함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주변 12해리 이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군함의 전개는 중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군함과 군용기를 현장에 파견해 미 구축함을 확인하고 경고했다며 미국의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뷰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갑작스럽게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철군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잔당을 물리치고 또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미군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 철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미군의 협력자인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터키가 미국 동의 없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은 철군 시간표는 우리가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정책 결정에 따라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바드기스주에서 무장반군 탈레반이 보안 초소를 급습해 경찰 등 2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드기스주 정부 관리는 탈레반이 어제 늦은 시각 검문소 두 곳을 공격해 경찰 14명과 친정부군 7명 등 2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군과 탈레반 측의 교전 과정에서 탈레반 대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탈레반이 지난달부터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아프간 내전 종식과 평화협상 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국가 비상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며칠간의 상황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 장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예산 협상에서 실패한다면 불법 이민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으로 영국 왕실의 공로 훈장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계 영국인이 최근 북한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아마 머지않아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볼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뉴스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의 중이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북 간 2차 정상회담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조만간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을 발표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거부하는 등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는 의제에 대한 조율을 끝낸 뒤에 회담 시기와 함께 논의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언젠가 열릴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을 거듭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양측이 이렇다 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물밑 접촉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언에서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제 조율이 상당 정도 진전을 이뤘음을 엿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예, 폼페오 장관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준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발언과 함께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2차 정상회담 후보지들을 둘러봤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예, CNN 방송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측과 회담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이 어떤 수준에서 접촉을 진행 중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상응 조치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할 정도로 양측의 줄다리기는 팽팽합니다. 이런 마당에 신년사 발표 이틀 뒤 나온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뜻밖입니다. 이 기간 중 양측의 협상이 열렸고 이 협상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조건에 합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언에서 대북 제재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시기와 장소를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의제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의 2차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면 회담이 1월이나 2월 중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른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무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이 중국을 제외하고도 지난 한 해에만 최대 2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 5,18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필리핀에 물건을 판매한 200여 개 나라 중 48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북한은 필리핀에 212번째 수입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필리핀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2017년 8월 한 달간 북한으로부터 5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한 것을 끝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수출이 급감한 건 비단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BOA가 각국의 수출입 자료와 세계무역기구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제무역센터의 무역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타이완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등의 나라로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2016년 북한은 1,218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지난해 이 액수는 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에 수출한 나라 중 북한이 차지하는 순위는 106위에서 213위로 하락했습니다. 타이완은 2012년과 2013년만 해도 북한으로부터 연간 3에서 4천만 달러의 물품을 사들였던 나라입니다. 그 밖에 대인도 수출액은 지난해 9월까지 442만 달러를 기록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 7,516만 달러의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 대한 수출국 순위에서 북한은 108위에서 15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멕시코에서 109위에서 215위로 떨어지고 터키 146위에서 174위, 브라질 98위에서 132위, 태국 137위에서 177위,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16위에서 131위로 변경됐습니다. BOA가 자료를 확보한 14개 나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수출로 각각 2억 3,532만 달러와 9,465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이 액수는 1,453만 달러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이들 나라들의 남은 4분기 수입액이 더해진다고 해도 북한은 이들 14개 나라로부터 예년에 비해 작게는 7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달러 넘는 손실을 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서 BOA는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억 9,175만 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에 23억 4,341만 달러보다 약 12분의 1로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해외에서 북한의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s ability to export has been constrained sharply by the sanctions, by the UN sanctions.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며 특별히 지난 1년간 중국이 취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까지 수출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6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들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 섬유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담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였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 대사의 잠적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과 자유 탄압에 대한 또 다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 전 대사 대리가 위험에 처했다면 미국은 그를 보호해 줄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서방 국가에서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여행을 경험한 북한의 외교관이 본국 귀한 명령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ve become accustomed to appreciate the Western values of access to information.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4일 VOA 인터뷰에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의 잠적과 관련해 북한 외교관들은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여행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기본 권리에 대한 진정한 의문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이어 북한 외교관들의 잠적 사례는 북한이 노동자들의 천국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인 이광수 씨는 북한 내 일반인들도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다면서 외교관 역시 정신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실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 세계에 대한 그리움과 그 자유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웃사이드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 귀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더 그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까.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다면 북한과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은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조 전 대사대리 개인의 선택을 가장 존중해야 하며 안보 차원에서도 미국은 망명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hat is a power that the Attorney General has to parole someone into the United States either because of our national security.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협을 받을 경우 법무장관은 망명 신청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또 조 전 대사대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미국은 그를 보호해 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탈북자를 사형에 처하는 공포 정치를 벌이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명 넘게 북한 탈출을 도운 지원단체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을 이은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미국 비정부기구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29일 영국 국가 공로 훈장 MBE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여왕실에서 이 북한 그 인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자유 그리고 탈북 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힘이 되고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 지부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의 목표도 자유를 열망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민을 처형하고 국경 감시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북한 탈출에 드는 경비가 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 때보다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비용이 더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국경 경비대를 재편하고 철조망을 보강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탈북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국경 경비대한테 뇌물을 좀 주고 이렇게 건너 나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뇌물도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뇌물이 비싸지고 좀 더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몰래 이제 중국 전화기로 그 북한 내부에서 그 바깥 세상에 전화하는 것도 더 잡으려고 하고
박 지부장은 북중 국경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더 위험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북한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박 지부장은 말했습니다.
큰 돈이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아무리 무서워도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시고 이제 한국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해 9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800여 명으로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1년 탈북자 2,700명에 비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링크의 경우 역량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탈북자 326명을 한국으로 구출했습니다. 2017년보다 2배 이상 많이 구출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한국계 미국인 청년들이 만든 링크는 현재 17개 국가에서 300개 소규모 단체를 조직해 탈북자 구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두 건의 법, 아시아 안심법과 국방수권법을 제정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 먼저 간단히 국방수권법이 어떤 법인가요?
국방수권법은 영어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A라고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나라가 당면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입니다.
국방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법인 만큼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만 8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조항을 추가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에 따르면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천 명에서 2만 3,400명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천 명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중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갈레고 의원은 당시 VOA에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은 한국, 일본과의 상의는 물론 이런 변화가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의회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철수를 초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은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군사위원인데요. 설리반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핵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북한 핵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법제정 60일 이내 북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는 먼저 북핵 역량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 무기의 위치와 보유량, 작동상태 그리고 관련 연구소나 개발 생산시설 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술해야 합니다.
미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밟아야 할 절차도 간단하지 않던데요.
합의 도출 6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북핵 역량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최신 동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세부적으로 의회에 공개하라는 뜻이죠.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불능화했거나 해외로 반출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수, 그리고 관련 시설의 위치, 북한에 남아있는 핵탄도미사일 규모 등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그리고 90일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보고 단계고 그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최종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최신 동향보고서 제출 180일 이내에 이 보고서 내용에 관한 검증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를 검증하고 검증 체계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와 안전 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이 보고서도 역시 180일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북 합의부터 북한이 취한 조치까지 의회가 적극 감독하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회와 충분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인 벤카디 상원 의원은 새 의회가 대북 현황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 really starts with oversight on the presiden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He makes a lot of general statements.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해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시작으로 북한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북한 관련 보고서 관련 조항은 당시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였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올해부터는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엘리엇 앵겔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관한 의회의 입장이 담겼는데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과 재래식 병력은 아태 지역 전반에 걸친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조약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한 방위와 핵 확장 억제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또는 분쟁 종식에 관한 합의 지위가 그런 조약의 의무와 약속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아갔습니다. 쉽게 말해 대북 합의가 아태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변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2019년 새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2차 미북 정상회담,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 중국의 역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들 변수와 움직임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아 열릴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과거 협상에 나섰던 미국 전직 관리들은 앞서 VOA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만큼 미북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 보는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정상 간 만남이 올해 1분기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they will have another summit since both of the leaders want it. Where it will be and when exactly, I don't know, but I think it probably will take place.
11월 8일 열리기로 했다 연기된 미국 고위급 회담이 새해를 맞아 재개될지, 또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첫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실무회담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 보는 VOA에 비건 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Yes, I mean, I think they start things and then they don't follow up. I mean, the notion of the U.S. special envoy not being able to get a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유예된 미한 연합훈련의 향방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매년 3월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으로 4월 독수리 훈련, 8월에 열리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12월에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해병대 연합훈련도 19회에서 11회로 줄여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한 훈련 유예를 미국이 북한에 성급하게 내준 양보로 평가하고 새해에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eally achieved nothing at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ing not only the one military exercise, but we've had perhaps...
여기에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어떤 진전을 보일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국제적 사찰 허용 여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4차 방북 후 김 위원장이 국제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해당 시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입장 발표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북한에서 철수한 IAEA 사찰단의 복귀 여부도 주목됩니다. 6월에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지도 기대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미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년 2월과 9월 열리는 북한 열병식에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ICBM 등의 무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무역과 안보 문제 등에서 미국과 날선 대립을 벌여온 중국이 올 한 해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올해 중국이 미국, 북한과 각각 수교 40주년,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 언론들도 2019년 미중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앞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로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은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는 중국 등에 있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었습니다.
I think the reason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this way is because the Chinese, Russians and others
2019년 새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 더 많은 외교가 필요하며 약화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힐 전 차관보에게서도 나왔습니다.
Not without considerable more diplomacy, including with China. And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a much more serious approach in diplomacy.
이런 가운데 미중 수교 40주년을 맞아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미중 관계는 협력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밝혀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주목됩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나라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 한 해 괄목할 만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북한의 외교 행보로 특히 북한과 각국 정상들 간의 회담 여부입니다. 지난해 10월 크렘린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방러설이 나왔지만 크렘린궁 측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2019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김정은을 만나 일본이 납치 문제를 직접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며 자신의 대북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고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에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수교에 나섰던 10개국 정상들이 자리하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한국 측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자력갱생과 자립경제였습니다. 자체 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자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신년사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유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이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2019년 1월 1일 발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의 핵심은 경제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평양 중구역에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32분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이 중 60% 이상을 경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이런 점은 신년사에 등장한 단어를 분석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경제를 강조했는데 당시 경제라는 단어를 21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보다 거의 2배가량 늘어난 38차례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대한 강조가 북한의 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신년사에서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신년사는 올해 9월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를 내세웠습니다. 신년사 구호는 신년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주민을 동원하는 논리로 활용됩니다. 전년도인 2018년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년사의 강조점이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자력갱생으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자립경제라는 단어를 7차례,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는 3차례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자립경제를 강조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싶지만 제재로 인해 이것이 힘들자 자력갱생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몇 년 동안 지금 강력한 안보이사회의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 길밖에 갈 데가 없겠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역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야별로 보면 신년사는 광업 부분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석탄공업 노동계급이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석탄공업 부분의 노동계급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으며
실제로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 수출은 2017년 2월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을 못해 돈이 들어오지 않는 데다 상당수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군부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입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이미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전력 생산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도 언급했습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시
북한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활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K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원자력 발전 언급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명균 장관입니다.
북한의 어떤 원자력 발전이나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와 실현도 강조했습니다.
경제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와 실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언급은 제철소와 정유공장 같은 중공업 분야가 어렵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책 제철소가 돌아가려면 철강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와 함께 전력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외화 부족으로 코크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해 철강 생산을 못했다고 한국은행 강창구 차장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이제 철강 생산에 필요한 게 코크스라고 있습니다. 코크스라는 게 그 철강 재련에 필요한 이제 원자재인데요. 그런 것들은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는 거에 이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휘발유 같은 정제품을 850만 배럴가량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필요한 기름의 50%밖에 들여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휘발유값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올해가 이 전략을 발표한 지 4년째 되는 해이고 내년에는 이 계획의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The five-year plan is not working at all. It's probably in total disarray.
또 북한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경제개발과 경제특구 계획은 10년사에 아예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보려는 의도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장관은 말합니다.
지금 세계 190여 개 국가 중에 북한을 지원하려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한테밖에 의존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게 압력이 가도록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꼼꼼히 읽었다며 김 위원장이 경제는 많이 언급했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인 외화 문제는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lock is ticking as long as the U.S.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석유, 비료, 식량, 원자재와 생활 필수품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데 수출이 안 돼 외화 보유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등 네다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왔던 석탄 수출길이 막혔고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경제가 점점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비핵화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탈북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인이 설립한 영어 교육단체 TNKR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 마이클 다우니 씨. 다우니 씨가 TNKR을 만난 지난 2017년, 당시 다우니 씨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On the world scene today, everybody is talking about, writing about, and pontificating about North Korea. Although many
북한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쓰는 등 관심은 많지만 무엇이든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TNKR은 달랐고 자신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다우니 씨는 이 단체가 탈북민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돕자는 취지로 설립됐다는 점이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우니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 단체 지부를 열고 싶어 할 만큼 열정적입니다. 케이슬라티크 TNKR 공동대표는 활동 초기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다우니 씨가 지금은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니 씨는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에서 늘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 students that I've tutored and coached have all been bright, enthusiastic learners and always grateful for my
다우니 씨는 자신이 무료로 영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하루 한 끼 식사를 거르고 매주 모은 돈을 이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 출신인 에론 피터슨 씨가 탈북민들의 영어 교사가 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동안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던 그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씨는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필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터슨 씨는 영어 공부에 매우 열심인 탈북민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즐겁고 늘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 때로는 오해도 있지만 그런 과정도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준다고 말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 미국인 여성 도나 키멜만 씨는 한국과 독일을 두루 거치며 정부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21세기 현대판 노예에 대해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난민 문제도 다루는 활동이 도나 씨가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도나 씨는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이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학생들과 영어 교사들 간의 학업 관리를 담당하는 제니스 김 씨. 제니스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란 한인 2세로 이민자 가정에서 겪은 경험 때문에 난민 영어 교육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My mother's first experience settling in the USA with very little English ability. I vividly remember the struggles she faced with.
어머니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났었고, 이 경험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을 갖게 했다는 설명인데요. 제네스 씨는 이 단체를 안 직후 곧바로 자신이 할 이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스 씨는 이 단체에서 탈북민 영어 교육 전문가로 일하면서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을 가르치자라는 의미의 단체 이름인 TNKR은 지난 2013년에 설립됐는데요.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영어 교사는 총 8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중 60에서 70%가 미국인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한 40여 명의 봉사자들 가운데 27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자가 많은데요. 이들은 다른 봉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간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케이시 라티크 대표에 따르면 영어 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은 다양한 과정을 겪지만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 영상을 봐도 정서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단체를 알게 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해 이해의 폭을 키웁니다. TNKR의 1대1 영어 교육을 체험한 탈북민은 지금까지 400여 명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연미 씨는 8개월 동안 1대1 교육을 받았습니다.
The things I am most grateful for was that I was born in North Korea and I escaped.
박 씨는 미국에서 지난 3년간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Every single day I felt like all my hope was lost.
TNKR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니스 김 코디네이터는 학생들과 봉사자들 간의 1대1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계가 선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I've seen this happen a number of times where I had to ask tutors to leave the program for overstepping those boundaries.
교사와 학생의 선을 넘어 친구나 연애 상대를 찾는 사람들은 단체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 내용을 결정합니다. 시험 준비, 연설, 여행, 취업 등 본인이 요구하고 교사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학생 중심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학업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직결됩니다.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탈북민지원단체 중 미국인이 설립한 유일한 단체인 TNKR.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케이스 라티그 대표는 TNKR이 탈북민 영어교육기관으로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티그 대표는 또한 2019년 한 해 달성하기로 한 목표에 고무돼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자원봉사자 리더십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에게 강한 동기를 심어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 영어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탈북민들의 교육과 취업을 돕는 것, 그리고 올해 8월 국제적인 행사를 열리게 될 영어 말하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뉴스,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월 7일 일본의 제124대 히로히토 천황이 8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Emperor Hirohito of Japan has died. He was 87. An official announcement.
히로히토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은 일본어로 텐노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일본어는 황제를 뜻하는 영어 emperor를 텐노와 고우테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늘의 황제를 뜻하는 텐노는 일본의 천황들에게만 씁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 과거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왕들에게는 고우테이, 즉 그냥 황제라고 부릅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전통 종교인 신도를 바탕으로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자 최고 유일한 존재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다 중세 막부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그 지위가 추락했습니다. 이후 1800년대 메이지 유신 때 권력을 회복한 이래 20세기 들어오면서 군부의 주도로 신격화 작업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난 후 당시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신격을 부정하는 이른바 인간 선언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1947년 전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일본의 천황은 정치적인 권한은 없고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남게 됩니다. 1986년 1월 7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리비아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리비아가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 12월 27일 로마 공항과 비엔나 공항에서 동시 테러 공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밝혀집니다. 이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1986년 1월 7일 미국 내 리비아 자산을 동결하고 리비아와 모든 상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1992년 리비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았고 2005년 10월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 폐기됩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리비아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고 리비아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됩니다. 2011년 2월 리비아에선 내전이 발생하고 2011년 10월 리비아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으로 카다피 정권은 붕괴됩니다.
매일 아침 들으실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VOA 방송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